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라도 그분을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6장, 7장,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죄의 뿌리마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믿었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6장은 뭐냐면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7장은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8장은 성도들이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7장에 대한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자, 3장과 4장에 보시면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다는 거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봐서 7장 보십시오. 지금 읽은 것처럼 율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얘기합니다. 이 7장은 4장과 5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주장하지만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만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가 깊은 곳에서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갈등합니다. 때로는 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감사하게도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오늘 7장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알고서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그가 한 번도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나는 이거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면 바울은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선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는 야 우리는 그건 택도 없네. 우리는 안 된다는 좌절감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주부와 표제에 보시면 7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이 로마 7장에 나오는 내가 그렇죠? 바울인데 그렇죠? 예수 믿기 전인가? 예수 믿은 후인가? 많은 나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인가? 믿은 후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아버지가 야 우리 초대 가문에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처럼 네가 큰 자가 되라 라는 이름으로 사울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 가운데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인정하는 아주 젊은 앞으로 전도가 창창한 공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가 믿기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잡아서 가두거나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고 멀리 이방 나라까지 가서 잡아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가뜩없이 그냥 지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율법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좋은 줄 압니다. 율법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았죠. 아나니아 안수 받을 때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이후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하고 주님께 묻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7장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율법은 조상들에게 주신 것인데 분명히 선한 것인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을 더해 주시는가? 왜 사람들 자꾸 율법에 매이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가?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 6장에서 봤습니다. 이 율법에 반대하는 자들 얘기하죠. 아, 우리가 은혜로 지냈으니까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도 알아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로마 교회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을 보십시오. 보면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세주를 믿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자유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자유하지 못한 것이고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은 뭘 얘기합니까?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가 썼다고 믿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다섯 권을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을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이 이 모세오경이죠.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켜야 될 법과 규례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의 기능이 뭔지, 율법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보면 이 율법을 비유하는데 뭐로 비교하고 있는가? 결혼에 대해서,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괜찮아요. 말한 것에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여인이 알게 된 것은 이 남자가 굉장히 완벽주의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원칙을 어기면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대해서 벌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여인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본인이 하는 못하는 것도 많죠. 그럴 때마다 정죄감 당하고 그럴 때마다 정의는 벌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그 마음에 자유함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점점 절망에 빠지는 가운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여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운 것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렇게 지내지만 점점 지내는 순간 아 이제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참 편안해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뭡니까? 남편은 뭘 누굴 상가지 합니까? 율법을 비하는 것이죠. 그죠? 여인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이 이 비유를 쓰면서 이 여자를 갖다가 뭐로 표현합니까?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인.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남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이 남편 있는 여인, 남편의 지배를 받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결혼이라는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모든 실권은 남자들이 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려갈 수 있는 것이고 툭하면 이혼도 그만하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다 기록해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가늠하면 돌을 쳐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랍비들 해서 이 율법의 대가들은 여자들은 그냥 돌로 쳐주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가늠한 남자에 대한 얘기는 별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남자들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있죠. 그죠? 가늠에다 현장에 잡힌 여인 돌로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남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만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율법이라는 게 다 남자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결합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것이지만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는 또 다른 남편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 가면 간입이 되는 것이죠.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율법이 죽어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법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서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모든 법적인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받았던 형량을 다 마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면 형기 중에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모든 법은 끝납니다. 그렇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남은 가족들이 죄를 대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형량을 마쳤거나 내가 죽거나 하면 끝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소시효라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그 15년이든 20년이든 그 기간이 벗어나면 나는 잡히지 않더라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은 이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남편이든 여자든 죽으면 모든 것을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남편으로 비해졌던 율법은 남편은 죽었지만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이 없어집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는 겁니까? 율법이 죽어야 내가 벗어날 텐데 율법에 의해서. 근데 율법이 안 죽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율법이 자유할 길이 없는가? 그럼 내가 죽어야 끝나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납니까? 너희가 이제는 죄인으로는 죽었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 과거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너희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표현하면 너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 너희가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다 지킨 거로 봐준다는 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나중에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 18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1.1획이라 떨어지지 않고 율법은 나로 인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권세에서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유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해방시켜주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해서 내가 매이지 않도록 봐준다는 겁니다.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죠. 주님을 닮아가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든 모든 맹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봐준 것이라 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시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아, 외우기 쉽습니다. 그죠?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뭘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했던 마을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율법에서 죄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풍성한 삶 그리고 생명을 얻게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죠? 통일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율법이 그러면 잘못됐는가? 아, 잘못되지 않았다면 왜 자꾸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죄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잘못됐어라고 말한다면 어? 아닌데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펑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질문에 대해서 율법이 나쁜가? 잘못됐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요?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 주기 전에는 모든 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죄로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아, 이것은 법에서 이거 하면 죄라고 알기 때문에, 아, 이게 죄구나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얘기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대요. 왜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합니까? 그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신 것도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도 거룩한데 왜 그럼 율법이 자꾸 매인다고 얘기합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거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은 맞습니다. 그죠? 죄 아닌가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못 지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못 지킵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것을 아닌 줄 아는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네. 이거 또 죄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이 자꾸 종에 매여서 노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죄감, 죄책감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의롭다를 못합니까?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얘기하죠. 그죠? 율법 100가지입니다. 99가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죄인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100가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율법에 넣게 되고 율법 자꾸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지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걸 주셨죠. 뭡니까? 인간의 약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할 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곡식이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울 때건 태워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힘세자는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죄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흠이 없고 정결한 깨끗한 걸 드려야 됩니다. 귀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아, 이 죄의 대가가 이렇게 참 심각한 거구나 깨달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완시켜 주신 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제사는 언제였습니까? 네, 대속죄일입니다. 그렇죠? 7월 10일입니다. 그날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하루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다시 피를 뿌려서 가족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부터 먼저 깨끗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이 육체를 입고 나서 모든 것을 해방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죄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맛인 거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거 아닌데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고민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틀린 것이 아닌데 자신이 육체에 팔려서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탐심이라는 걸 줍니다. 탐심. 탐심은 마음입니다. 그죠? 탐심은 내가 행동으로 옮긴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내가 뭔가를 강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탐심이죠. 근데 그것도 뭐라고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아니,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세상적인 법으로는 생각한다고 뭐 잡힙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현장에 잡히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어도 증인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만으로 죄가 됩니까? 라는 거죠. 아, 그걸 누가 압니까? 예. 네, 아는 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모른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생각만으로도 나쁘게 했다는 것을,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탐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탐심뿐만 아니고 뭡니까? 생각만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것이고 또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 포도 이미 가늠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참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생각들에서 눌려 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가도 점점 끌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표현이라는 거죠. 어떤 데는 그런 마음 듭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확 해버릴까? 그냥 한 번인데 어때? 한 번. 한 번인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이런 마음속에 반항심도 생깁니다. 그죠? 아, 한 번인데, 그죠? 한 번.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삶에서 해방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뿌리면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봤습니다. 그죠? 육신을 위해서 뿌리면 내 육체 편한 대로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죄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영의 씨를 뿌리면 영의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던 성령 열매인 거죠. 그렇죠? 아까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외워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의 씨를 뿌리면 그런 것들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좀 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인 거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인도하신 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애쓸 때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얘기되는데 제게 안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되는데 제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해? 그 사람이 하는 건 내가 못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잘된 것만 보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못한 것도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저분도 나와 마찬가지네 라고 오히려 낮아지고 긍휼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이길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도 긍휼이 이길 줄 아는 거죠.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는 겁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분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임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삶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은혜 받으면요, 말씀드렸지만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고 하라 그래도 어떤 것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계 일으킬 때 이 Only Grace, 은혜로 그 3대 슬로건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고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억지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 반발심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죠.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느끼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바울도 그랬네. 바울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게 위대한 대가도 그랬는데, 우리도 겪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뿐만 아니고,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가라.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그냥,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식어지면, 이제, 또 뭐 이렇게 변명이 생기고, 합리화가 생기고, 그거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그냥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은혜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되살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말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섬기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 나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그것을 백업을 하지 않으면, 은혜는 점점 죽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뭡니까? 잘하면 배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번아웃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로 주신 것은 그런 연약함들을 서로가 보완하라고 주신 거죠. 이 사람은 이거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서로 컴펜세이션, 보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아래 있기 때문에 참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삶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전쟁도 있지만 나와의 전쟁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금년 한 해도 또 주님의 생명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율법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